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우린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인간 측에서의 그 어떤 것도 근거 삼지 않으시는 완전한 은혜의 선물임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자손 이삭의 탄생을 교보제로 사용을 해서 그 약속의 자손이 의미하고 있는 참 약속의 자손 예수와 그 예수와 연합된 그 교회의 탄생은 인간 측에서의 그 어떤 근거도 배제한다라는 것을 성경의 수신자인 교회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임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탄생하는 오늘 보면 21장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의 정체가 폭로되는 거죠. 오직 이 세상에서의 자기 자신의 왕됨 그것을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모든 죄인의 모습입니다. 약속의 자손 이삭도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 사라도 하나님의 언약도 전부 헌신짝같이 여겨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갖다 버려버리죠. 그러한 불가능한 존재에게 외부로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며 새 창조인 것입니다. Irresistible grace.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출생과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의 추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짧은 두 절에 말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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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말씀대로란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약속의 자녀는 인간의 수고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계획되고 진행되며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1절에 권고하셨다라고 번역이 된 파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방문하다, 보살피다, 지키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를 권고하시고 어떻게? 방문하시고 보살피시며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두 번이나 팔려간 그녀를 방문하고 보살피고 지키셔서 건진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은 계속 팔아먹고 하나님은 계속 쫓아가서 건져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약속의 자녀가 드디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 취소되거나 실패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많이 배우시고 여러분 안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여러분을 쪼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0절 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비와 눈이 내려서 토지를 적셔 열매를 맺는 것이 변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연의 법칙처럼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응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그 말씀의 성취에는 기한도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2절에서 기한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모에드는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듭 반복하여 언약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죠. 그죠? 12장 7절, 15장 4절, 17장 6절, 18장 10절.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의 때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왜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는가?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성도는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심판이 있다. 종말이 온다. 오긴 뭐가 와. 베드로서에서 사람들이 기롱하며 조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해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기름을 준비하는 삶, 그때를 준비하며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은 성도에게 유익이에요. 성도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왜 유익인지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25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왜 아브라함에게 유익인지는 제가 설교 원고에다가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그걸 꼭 읽어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면 가능한 거리를 40년간 광야를 돌려서 들여보내신 이유를,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를 훈련이다라고 신명기 32장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아무리 늦게 가도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걸어서. 근데 40년을 돌려서 보냈단 말이에요. 오래 기다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왜 그랬느냐를 설명하는데 모세가 그래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켜서 새들의 제왕을 만들듯이 그렇게 훈련시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독수리는 폭풍을 즐기는 유일한 새예요. 다른 새들은 폭풍이 몰려오면 어디 숨기 바쁜데 독수리는 그 폭풍을 맞닥뜨려 그 폭풍을 타고 위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 독수리는 어미가 둥지를 어지럽게 한 후에, 이게 신명기의 언어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미가 둥지를 어지럽게 한 후에 아래로 떨어지는 새끼 새를 날개로 받아내고 또다시 올려놨다가 어지럽게 하여 떨어지면 다시 받아내고 하는 그런 혹독한 훈련을 반복하여 받은 결과로 그렇게 폭풍을 즐길 수 있는 새들의 제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 어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때때로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긴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침묵하실까? 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은 성숙되고 훈련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입니다.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다림의 시간 뒤에 오는 것은 진짜 행복에서 오는 진짜 웃음이에요. 오늘 보면 6절 볼까요?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긴 기다림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사라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비웃음이 아닌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25년 기다렸잖아요. 죄는 사망을 낳지만 기다림의 신앙은 웃음을 낳아요. 행복을 낳습니다. 진짜 만족을 낳아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연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신앙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신앙인의 목적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실망하시고 계속해서 힘들 거예요. 성도의 이 땅에서의 유일한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가난과 질병과 또 사업의 망함과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왔을 때 아이고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왔을까? 하나님이 나 혹시 저주하시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징계라는 것이 있긴 있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상징이며 예표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새롭게 탄생할 교회의 탄생을 또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예요? 곧 누구다?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났다 그러죠. 한번 볼까요?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육체를 따라 난 자 누구?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구? 이삭. 그렇죠?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 잉태되고 성령에 의해 출산된 분 맞아요? 예.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리라. 성도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출생했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승교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뚫고 들어와 여러분은 성도가 된 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라의 경우는 경수가 끊기고 단산의 상태였어요. 그거는 애를 낳을 수 없는 가임 여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마리아의 경우는 산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기를 뵈요? 둘 다 불가능한 지경에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혼돈과 공허의 상태, 어두움의 상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그냥 살려내신 거예요. 혼돈과 공허. 창세기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가 뭐야? 혼돈은 formless. NIV에 나오죠? 공허는 empty. formless. form도 없고 content. 내용도 없으면 뭐예요? 없는 거죠. 거기에서 이 우주가 창조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혼돈과 공허, formless, empty의 상태에서 이렇게 탄생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렇게 탄생된 거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그림으로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가능했던 우리가 탄생되는 그 이야기, 구속사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삭과 예수 둘 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나왔어요. 특별한 그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이삭은 기한에 미쳐 태어났고 주님은 때가 참에 태어났죠.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꺼번에 구원 안 받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그죠? 각자 하나님이 건지시는 때가 있죠. 특별한 때. 그렇게 우리는 구원 받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때가 참에. 오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삭과 예수님 모두 출생 전에 그들의 출생이 예고되었어요.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자 모두 출생 전에 이름이 주어졌어요. 얘는 이삭이라 해라. 얘는 예수라 해라. 우리는요. 창세 전에 우리도 택해졌고 창세 전에 이름이 불리워졌어요. 에베소서 말씀. 그렇죠? 뭐라고?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자신의 번제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고 자기가 죽어야 할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목표 지점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짊어지고 이 땅을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할 이삭은 어린 양 때문에 살아서 내려왔어요. 주님은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산을 내려오셨죠.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롭게 살아나 이렇게 새 사람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에서의 이삭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명쾌하게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의 탄생은 단순히 아기가 없던 늙은 노부부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가 생겨난 사건이 아니라 구속사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속에서 함께 연합하여 Union Christ, 연합하여 출생하게 되는 교회의 탄생에 관한 사건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요구나 노력이나 자격에 의해 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새 창조 또한 우리의 요구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 되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하여 인간들의 방식과 열심과 수고와 방법을 기각시켜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기각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각시킨단 말이에요.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은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 이삭의 탄생과 이스마엘의 그 추방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줘요.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자, 오늘 본문이 비유래요. 그럼 그 내용은 어떤 건지 한번 보자고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갈이에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율법이 주어진 산이죠.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예루살렘도 역시 뭐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율법, 인간의 행위를 근거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율법은 종노릇하는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굴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굴어라는 것은 애날 때 고통스럽게 외치는 비명이에요. 굴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홀로 사는 여자가 어떻게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이 나아요? 바람 피워서? 그런 얘기 아니죠. 불가능함 속에서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삭처럼, 이스마엘에게 당하는 이삭처럼 그렇게 핍박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에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누르던 이 세상이, 힘의 원리를 자기들의 삶의 원리로 삼아 사는 그 세상이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인 것입니다.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잘 감수하고 은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세상의 힘을 쌓아 행복에 도달하려 하는 그 모든 시도 다 중단하고 은혜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 삶만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 그거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인간들은 이 세상의 힘이 진짜 참 힘인 줄 알고, 그 세상의 힘을 쌓으면 행복에 진짜 도달할 수 있는 줄 알고, 자기들의 행위에 의지하여, 힘과 지혜에 의지하여 그리로 기어 올라가는 게 이 세상이고, 자유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인간이 자기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어놓은 인간치의 산물, 즉 옛 언약에 속한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삭은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산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들, 성도들은 자기의 힘과 지혜로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쌓아서 행복과 구원에 도달하려 했던 모든 육적 시도와 그 산물들을 전부 쫓아내야 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의 추방입니다. 왜 쫓아내요, 걔를 괜히? 잘 살았잖아요. 십몇 년 동안 아버지랑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쫓아내버려라 그래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할 일입니까? 첩의 자식이라고 막 그렇게 쫓아내도 돼요? 아니요. 교회에게 뭔가 설명해주고 싶으셔서 쫓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실 때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 말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적 애씀, 노력의 산물인 이스마엘을 사랑했고 그를 후계자로 여기며 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힘의 원리 속에 살던 인간들은요, 자기가 성취해 놓은 것들을 그렇게 쉽게 버리지 못해요. 거기에서 분명히 행복과 만족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나야 됩니까? 라고 꼭 붙들고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쫓아버려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쫓아버려라. 오늘 보면 10절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앞에서 육신의 산물은 반드시 쫓겨나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든 이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의 후손.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태어난 그 자들처럼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당연히 쫓아내야죠. 우리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에서만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참 행복을.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전부 쥐고 있는 재벌 회장이나 재벌 회장 딸내미나 또 인기 스타들이 목매달아 죽고 투신 자살해서 죽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짜 행복이 온다면 그들이 왜 죽어요? 천년만년 살겠죠. 보약 먹으면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 행복이 없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옛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한 새 언약은 반드시 충돌해요. 옛 언약이 뭡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가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 심장에 언약을 새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세상으로 바꿔버리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지켜서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못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 옛 언약이 온 거고, 새 언약은 그래서 내가 은혜로 너희를 구원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의 참 행복은 나로부터밖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라고 옛 언약이 주어진 거라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반드시 충돌해요. 그래서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과의 삶에 별다른 충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자마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삭은 이제 갓 젖을땐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젖댈 때 큰 대연을, 큰 잔치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왜 굳이 그런 표현을 해놨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젖을 땐, 갓 젖을 땐 어린아이의 모습, 이삭처럼 살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은 이미 사춘기 소년이었죠.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아기들은 3살에서 5살 사이에 젖을 뗐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마엘은 이미 18살이 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밟고 우리와 충돌하는 세상은 그렇게 사춘기 소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춘기 소년한테 맨날 두들겨 맞는 모습으로.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거부하고 멸시하게 되어 있어요. 왜?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없어야 내가 마음이 편하거든요. 반드시 여러분은 그렇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못 이겨요.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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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은 이 세상의 힘으로 그들을 밟아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섬겨줘라 당해줘라가 이겨라라니까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여러분. 더더군다나 청년들에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풀이 죽겠습니까. 여태까지는 성공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왔는데, 그리고 옆에서 그렇게 막 부추겨줬는데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아니다 내려가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면서 어떤 강사님도 그러니까 올라가라는 거야 내려가라는 거야 강사도 헷갈리니 학생들이 어땠겠어요.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제가. 여러분은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야 가장 아래에 십자가 지고 계신 그 예수를 만날 거 아닙니까. 예수는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거긴 예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인 이삭은 18세 소년인 이스마엘에게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며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이스마엘은 하나님에 의해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어린아이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 속을 살아가는 성도와 죄인들의 그 현실의 모습이고 또한 구속사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 나타날 때 그 모습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어린아이로 오셨던 이사야가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되새겨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외모도.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건 질병을 많이 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와서 많은 병을 앓다가 갔어요. 근데 누가 예수 믿으면 병 앓으면 안 된다 그래요? 누가 예수 믿으면 병이 다 나야 된다 그럽니까? 사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병 걸려서 그 병으로 많이 고생하다 가셨다니까요.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못생겨서 보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아니 우리 주변에 진짜 너무 못생겨서 이렇게 보기가 민망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못생겨도. 근데 예수님은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이 멸시를 당했대요. 성화에 예수님 파란 눈에다가 백인처럼 그려놓은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사마 빈라딘 같이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꼴보기 싫다고 보지도 않았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까지 지고 우리의 슬픔도 당하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벌받아서 하나님께 매맞는 거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를 조롱했단 말입니다. 영랑없는 젖먹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그죠? 원수를 살리기 위해 당해주고 섬겨주고 멸시당하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대신하여 징벌을 받느라 연약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대신 징벌을 받아야 돼? 하고 로마 병사들을 다 뒤집어 엎지 않았다니까요. 바보처럼 네가 대신 징벌 받아 그러니까 맞았단 말입니다. 결국은 죽기까지 해버렸어요. 세상은 그러한 이삭을 밟아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밟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로마의 황제로 오고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장군으로 왔다면 그들이 예수님 죽였겠습니까? 약해서 죽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승리였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원리대로 여러분의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고 삶의 규범인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을 구원한, 단순히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규범이에요. 그게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인 성도는 이 땅에서 어린아이처럼 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거들먹거리는 이 세상은 그렇게 당해주면서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는 우리를 조롱하며 바보라고 약한 자라고 놀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약함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그 역설을 이해하고 그 역설을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편 8편 2절 보세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아니 원수와 보수자들을 잠잠케 하려면 골리앗 같은 장군들을 들어서 쓰지 왜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을 들어서 쓰십니까? 취미도 참 이상하셔. 이왕이면 장군들, 유명한 사람, 큰 사람들 들어서 쓰지 왜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들어서 싸우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닙니다. 킹덤 컴, 나의 킹덤 컴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는 킹덤이에요. 왕국. 민주주의 공화국 아니에요. 다수결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혼자 결정하고 혼자 끌어가는 나라가 왕국입니다. 킹덤.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주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능력까지도 혼자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혼자 끌고 가시는 거예요. 백성은 그 온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온전히 순종하면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편한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분의 능력으로 졸졸졸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업적 쌓아서 하나님 내가 이거 도와드릴게요 저거 도와드릴게요 이런 성취했는데요 이런 업적 내놓았는데요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자각이 되고 깨달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순교와 선교와 헌금과 구제와 봉사 진짜 배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돈 못해드린다고요? 천만의 말씀. 무슨 하나님한테 돈을 못해드려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께 오롯이 순종하는 거 배우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약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으로 존재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보십시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명확히 나오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의존하여 순종의 삶을 산다라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돼. 그들만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바로 그 천국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 훈련과 연습의 기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이 세상 죄인들은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실제로 점점 거대해지고 있고 끊임없이 강해지려 하고 끊임없이 강해지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만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 돈을 못 벌고 그게 뭐 큰 벼슬을 못 갖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이왕이면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런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강해지려고 하고 있고 강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강함을 추구하는 그들은 자기들이 강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다른 이들을 적이나 경쟁자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의 산물로 등장하는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광야에서 무엇이 되었다 그래요?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공격적인 자가 된 거예요.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여기서 되었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로베는 라바라는 말의 분사형이거든요. 커져갔다, 위대해졌다. 점점점점 커져가고 점점점점 세상의 관점으로 위대해져요. 누가? 이스마엘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강함을 추구하는 이스마엘에게 늘 얻어터지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의 nothingness를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원래 없었던 자라니까요. Formless, empty, 혼돈과 공허였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탄생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놈들이 하나님과 맞짱을 떠보겠다고 나선 게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인간이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다를 배우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유일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약함 속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대적들을 지옥으로 쫓아내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로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앞부분에서 자기의 약함을 전부 나열하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두들겨 맞았고 가는 데마다 배가 어떻게 파손이 되냐. 그리고 수시로 감옥에 갇히고 정말 너무나 많이 두들겨 맞았어. 약함을 쭉 나열해요. 그리고 병까지 걸렸다. 근데 하나님이 세 번 기도했는데 세 번은 완전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네가 약할 때에 바로 내 능력이 강해짐으로 완전한 내 능력이 완전하게 나타남으로 너는 약함을 자랑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나는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여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거기서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어차피 일하실 거니까. 그분이 왕이니까. 그분이 킹덤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많이 가진 이도 거기에서 교만 떨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이 가진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던가요? 장로가 대통령이 됐는데 왜 기독교는 점점 더 개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예수 잘 믿으면 장로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대통령도 시켜주는구나. 이런 인식이 퍼져나가 교회가 발디딜 틈 없이 성도들로 북적거려야 되는데 점점 떠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맞는 논리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인간의 성공과 능력에 의해서 절대 한 발짝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혼자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약함과 무능력함을 그냥 내어놓는 거예요. 그냥 폭로당하는 것입니다. 10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노니라니까요. 왜?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한 예수가 드러나기에 나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망했을 때 기뻐하십시오. 병 걸리셨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도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세상에 만천하에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를 세상에 보여주는 게 성도의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지혜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 하나님의 자리로 치고 올라와서 하나님과 좌우를 겨루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불가능함을 체험케 하시고 그들이 힘이라고 합의하여 대대로 쌓고 추앙한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때가 참에 보기 좋게 허물어버리실 거예요. 싹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쫓아내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학문 중에 미래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의 과학기술의 수준과 발전 속도를 고려해서 2010년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 2020년에는, 2030년에는 어떤 것이 발명되고 어떤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문이에요. 많은 공상과학 영화가 바로 이 미래학을 근거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름의 과학적 근거와 기준 통계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상한 사건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실현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화상전화, 불과 몇 년 전에 그것은 꿈과 같은 미래학자들의 예견이었을 뿐인데 이루어졌습니다. 홈 네트워크 서비스, 각종 로봇, 인공장기 다 나왔어요. 얼마 전 TV 보니까 일본에는 로봇가요, 가정부 로봇가 계란도 까고요, 젓가락도 집어요, 애기 기저귀도 갈아줘요, 어르신들 목욕도 시켜줘요. 이제 곧 인간보다 더 정교한 손놀림을 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올 것입니다. 공장은 이미 로봇들한테 넘어갔죠. 그렇죠? 자, 모두 미래학자들이 미리 예견한 것들이에요. 모든 미래학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극복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노화나 죽음을 더 이상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늙는 거 죽는 거를 그냥 자연현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질병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늙는 것과 결국 죽는 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노화는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인간에게 영생이라는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어요. 실제로 인간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점점 하나님 나라 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죽은 듯 싶으면 또 살려놓고, 죽은 듯 싶으면 또 살려놓고. 혹시 제가 나중에 그런 상태에 빠지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들은 그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천국과 지옥, 천사와 악마, 죄와 구원 등 그동안 인간을 미혹했던 그 절대 권위의 단어들이 거짓말로 들통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관과 가치관이 새로운 시간과 공간 위에 펼쳐지리라고 예견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될까요? 누가복음 12장 54절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과연 그렇게 될 것이다요. 답은요. 죽음까지는 극복 못하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이 세상에서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강해질 거라는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리라. 힘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지금 예견하고 있고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곧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구름이 서에서 일어나면 곧 소나기가 오고 남풍이 불면 심히 더울 것이라는 그 예상이 적중하듯이 태양열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가 화석 에너지 산업을 붕괴시킬 거예요. 곧 그날이 올 겁니다. 나노기술로 제조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줄기세포로 식량난이 해결되고 불치병 환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을 참 행복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그렇게 강해진 것들은 곧 쫓겨나리라. 세상은 그렇게 강해질 거예요. 18살 이스마엘처럼. 우리는 근데 계속 십자가 지고 짊어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젖먹이 이삭처럼.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산소 호흡이 가능한 폐가 발명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화성에 가서도 살 수 있어요. 아니 바닷속에 들어가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까요?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인간을 참 행복에 도달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성도들아 속지 말아라.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끊임없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행위는 더욱 인간들을 유리하게 만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면 된다라는 절대 행위주의가 더욱더 견고해져서 그 절대 행위주의가 견고해지게 되면 없어져야 할 국어사전의 단어가 뭡니까? 은혜예요. 그 은혜라는 단어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 놓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만이 참 행복에 이르는 삶이라 굳게 믿고 여러분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 자기들의 힘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도달하겠다 행복에 이르르겠다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세상은 이스마엘들은 곧 쫓겨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만큼은 그렇게 힘을 추구하는 그 거대주의와 거인 숭배 사상에서 얼른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은 골리앗 앞에 작은 소년 다윗처럼 보이게 될 것이지만 언젠가 그 세상의 골리앗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해 보기 좋게 물맷돌에 의해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자기 자율성 발휘에 대한 욕구를 주체하지 못해요. 왜? 나를 자꾸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 자율성 발휘에 대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죄인들입니다.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몰차게도 아브라함의 장남 이스마엘을 쫓아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쫓아버려라. 절대 이삭과 공존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가능성과 힘을 의지해서 행복에 이르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됩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가 경수가 끊어지고 단산하여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된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져 우리에게 비로소 행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참 행복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음을 올바로 자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줘. 너만 사랑하지 말고 네 가족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과 나그네를 사랑해라. 너에게 어떤 것으로도 보상해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줘라. 그게 섬기는 거고 사랑해주는 거고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다. 그게 십자가 지는 거고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로 살아?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보다 내가 더 힘센데 저 밟아버릴까?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강한 자지만 돈 많이 벌었고 높은 데 올라가 있지만 어린아이처럼 살아 하니까 납작 엎드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이 땅에서 이스마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로 떡 만들어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너 증명해보라는 거죠. 네 능력 있잖아. 그 능력 보여줘봐. 안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냥 바보처럼 죽어버렸어요. 그러한 자기 증명, 자기 자랑, 나의 숭배 쫓아버리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 안에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면서 은혜의 산물인 새사람 이삭을 공격해요. 둘이 충돌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행복을 쟁취하겠다는 옛사람 이스마엘을 자꾸 쫓아내고 새사람의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거 내가 쟁취하면 행복할 텐데. 저거 확 복수해버리면 행복할 텐데. 저거 확 그냥 뒤에서 모함하면은 내가 더 높아질 텐데. 그 이스마엘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여 행복에 도달하려는 이스마엘.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이삭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행복은 오직 주님에 대한 순종의 삶 속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이 세상의 왕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서서 승리의 개가를 부리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젖먹이 이삭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약한 자로 살다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져주고 당해주며 포옹해주며 용서해주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나가서 그렇게 사시란 말입니다. 나가서 집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그 삶을 사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이스마엘들도 지켜주세요. 그러나 그 지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지키심과는 완전히 다른 지킴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성숙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지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하나로. 왜? 이 구속사가 완성되기 전에 이 역사가 조기 종결되면 안 돼요. 그들이 다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킨다니까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을 지키는 지킴과는 완전히 다른 지킴이에요. 그건 그렇게 지키다가 나중에 확 쓸어버리는 지킴이고 여러분은 영원 동안 지키는 그 지키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봐라 하나님이 지키셔서 이렇게 됐다. 나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겠다. 하나님이 지켰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닌 거예요. 곧 쫓겨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난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그날 세상의 힘은 기각되고 부정될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쫓아서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이스마엘처럼 쫓겨나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 이삭처럼 약한 모습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It's up to you. 기도하겠습니다.